짧지 않은 연습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마음이 아플 만큼. 세상에서 이런 슬픈 말을 하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엄마 나 배고파. 며칠째 하나도 못 먹고 있는 그 자식, 엄마 나 배고파. 그러나 이 말보다가 훨씬 더 슬픔이 가득한, 아니 비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꼭 안아주는 엄마, 얼마나 불행스러운 엄마와 아이의 대화 모습입니다만은 그 엄마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게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번제 때 사용할 불, 옛날에는 그냥 뭐 라이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 불을 붙여야 되는 도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그 아들의 질문은 엄마 나 배고파 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물음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대답하는 아버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세상에서 가장 짧은 대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지만은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감동이 담겨져 있고 신앙적으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계신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다독이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두 사람의 짧은 대화에 모든 책임과 관심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신앙의 절정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런 신을 우리가 신으로 믿는다면 누가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그리고 누구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불리워지는 그 장면 앞에 성경 본문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이런 시험 앞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순종할 수 있었단 말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이런 질문 또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세상에 그 시험을 만나서 기쁘게 생각할 사람이,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시험은 피하고 싶고 시험은 안 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 크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을 나눌 수 있습니다. 3T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T는 유혹의 temptation.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그 목적은 멸망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T, 일반적인 시련, trial이라고 하는 시련이죠. 때로는 죄값으로 닥치는 시련이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하게 닥치는 고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련, 시험, 이거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요즘 많은 교육 방법이 다르게 교육부에서 바꾸기도 해서 참교육이니 인간교육이니 해가지고 시험 치는 것들을 많은 횟수를 줄였죠. 창의력을 개발해줘야 되고 사회적인 인간성을 훈련시켜야 되는 참된 인간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치는 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어떤 학교는 시험을 아예 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인간성이 더 증진이 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어졌는가, 창의력이 훨씬 더 개발이 되어서 그 교육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 앞에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실력은 실력대로, 때는 학력은 학력대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죠.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하늘이 무너지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뭔가 잘못됐는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은 그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숨어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로 그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뭔가 경고이며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그 연속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가슴이 무너집니다. 뭐가 잘못됐지?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왜 숨었어? 추궁과 질책이죠. 가인을 향하여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범죄에 대해서 힐난하시는 하나님의 추궁이지 않습니까? 쫓겨난 하갈에게 너가 왜 여기 있는 줄 아느냐고 돌아가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부르시고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왜?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누구나 고난을 원하지 않고 시험을 피하고 싶지만은 그 믿음의 크기란 고난을 당하는 크기만큼 믿음은 비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됨됨이란 인간성도 환난을 당했을 때 환히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라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재련 또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무서운 파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수많은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고난이나 풍파나 뜨거운 불속 같은 것을 멀리하고 싶지만은 그거 없으면 더러움이 씻겨가지도 못하고 죄악이 태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비로소 고난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결국 이삭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이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고 때로는 방해까지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엘리에셀을 내세웠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한 번쯤은 지금 그 나이가 140 정도 됐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삭은 20세 이상 1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보면은 이삭은 적어도 20살 가까이 되었던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었던,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너가 이 아들을 얻었는 줄 아느냐고. 그 이유는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테스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이야 GE라는 회사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또 GE의 그 유명한 CEO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나 또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굉장한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의 경영주, 창업주들이 주목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20년 전만 하더라도 GE 회사는 대단한 회사이고 그 회사의 경영 CEO 최고 경영주라는 사람은 아마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자리였습니다. 이 잭 웰치라는 분 24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GE 입사하고 그리고는 20년 만에 그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부사장으로 부회장으로 승진한 20년 만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입사한 지 3년 만에 그가 책임으로 일하는 GE 그 회사 하나의 플라스틱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해가지고 책임자니까 당연히 상급자에게 불려가서 추궁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려갔습니다. 잭 웰치를 향하여 그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화재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책임을 추궁하고 사표를 내야 되고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보상하겠다라는 이런 것까지도 각서를 써야 되는 입장일 텐데 넌 이 화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평소 그 부하 직원을 유심히 보았던 상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그 회사에서 점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최고 경영인 9명 중에 한 명으로 20년 만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레드라는 그때 당시 최고 경영주가 9명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를 계속적인 인터뷰, 계속적인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우연이든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그때 비행기를 타고 두 사람이 함께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레드라는 최고 경영주가 자기 후계자를 세우려고 잭 웰치를 향해서 당신과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주가 되면 좋겠느냐고. 잭 웰치 생각에는 자기가 원하는 인사관리팀보다도 품질관리, 품질개발하는 팀장으로 있는 그분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9명을 다 한 사람씩 그렇게 물었는데 다른 9명들 중에 단 한 명도 잭 웰치를 추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6개월 정도, 2년 정도 그 훈련을 거듭하다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레드 CEO 최고 경영주와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이분이 느닷없이 다른 말을 쭉 하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잭 웰치를 향해서 만약에 우리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죽고 당신만 살아난다면 누구를 경영주로 우리 GE 회사에 세울 거냐고. 조금도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웰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고. 내가 해야 됩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 책들이 이 책이에요. 잭 웰치가 이 4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GE를 그만두고 쓴 마지막 강의 그리고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이 그런만한 그릇이 될 것인가 시험을 해야 하잖아요. 고의적이든 아니면 우연이든 함께 캠핑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함께 스포츠 게임 경기장에도 가보고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아 됐어 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을 시작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고 그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시작인데 어떻게 시험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구비구비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흡족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너 알았어. 너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는 민족으로 너를 삼을 거야. 너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야. 이 테스트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테스트만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시험입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 제대로 선택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금 아브라함 평범한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속에 한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거 잔치집에 빠져도 되는 빈자리가 표시도 안 나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는데 그 다윗을 내가 택한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마음이 안 놓을 때가 있잖아요. 두고 봐야 알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내가 이 사람을 잘 선택해서 세웠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바로 불렀는 건지 어찌 하나님이 전지성 전능성을 의심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25년이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다시 20년 가까이나 이삭을 주면서 다시 훈련을 시키셨던 하나님 40년 이상이나 그를 굽이굽이 훈련을 시켜오셨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가룟유다를 택했던 예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후회한다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잭 웰치를 후계자로 세우고 난 다음 레드 최고 경영주가 그랬대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웠다고. 나도 불안하고 나도 의심쩍었지만은 잭 웰치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 매출액은 4배 그리고 30배 그 회사의 가치는 50배, 60배로 올랐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단한 찬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울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이름도 붙죠. 폭탄이라는 중성자 폭탄이라고. 왜냐하면 4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고용인들 중에 20만 명이나 해고를 시켜버리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스시그마라는 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을 개선하는 품질을 개발하고 발명하는 끝없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식스시그마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는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료적이고 공무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일 시스템 자체를 확실하게 뒤바꾸어 나가죠. 혁신적인 개발로 관료적인 냄새가 아니라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사람이 그분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 택했을까? 우린 자주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자기 자신의 테스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는 광야로 집어넣었던 이유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작하면서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전적인 시험에 실패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공합니다.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내가 너를 붙잡아서 믿음에 시작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 내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잘한 것 같아. 아니, 잘했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계속 이루게 할 것이야. 온 세상으로 하여금 너로 통하여 나의 이름이 증거될 것이라고. 시험이란 아브라함을 위한 테스트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문제를 내놓고 아이들에게 골탕 먹이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놓고 선생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제대로 알게 하는 것, 시험의 목적 아닙니까? 때로는 시험을 제대로 친다는 것은 선생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알 때, 그분이 뭘 강조하는가를 알 때, 하나님의 테스트 스스로도.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왜 하나님은 테스트를 했느냐 보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건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우상적인 종교, 미래 종교, 사탄의 종교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차, 아차,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지금 이삭을 얻은 지 10년,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조금은 멀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excuse. 나 이제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있을래요? 지금까지 인생 속에 당신과 함께 인생 여정을 살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님 알 만큼 알고 믿을 만큼 믿으니까 이제 나 그냥 excuse me 해달라고. 나 이 내 아들로 내 노후 보장되고 나 기쁘게 살아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좀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또 할 만큼 살아갈 만큼 봉사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이 아이하고 살겠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잘못된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정신이 무너지듯이 아차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이 자기 곁에 다가와서 잘못 손을 댔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만족은 하고 있었지만 간절함이나 사모함, 내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움, 하나님을 향하는 목마름, 예배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머리가 하얘지죠. 복잡해지죠. 아니 모여집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인 것처럼, 마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잘못을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차하죠.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한순간 끌고 갈 수가 있고 데려갈 수가 있고 아니 한순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 앞에서 내가 마치 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았던 것, 영원히 내 이 소유는 내 것인 것처럼 움켜잡고 있었던 것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는 내가 돈을 소유하고 내가 돈을 인간을 소유하고 조종하고 뭐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내가 명예를 쟁취하고 성공을 쟁취하고 세상에서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따져볼까요? 그 돈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따져볼까요? 그 집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뭐예요? 노예잖아요. 뭐예요? 주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멀어진 채로 나는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만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한 거,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서 얻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려놓아야 돼. 그는 그렇게 실천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죽지 못해서 늦지막게 해 다 뜨고 난 다음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준비했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결정했고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부자의 대화만큼 슬픈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대화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적인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죠. 누가 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인생의 주인,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은 한 분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 모든 소유는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위대한 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념이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것이지만은 포기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은 이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최고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거야, 그걸 내려놓으라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 어떻게 살려고요? 아니, 그거 내려놓으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사흘 길을 가면서 밤마다 고민도 했을 것이고 번민도 했을 것이고 피곤이 골아떨어진 잠자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속으로 내 아들아 너 도망을 가라, 차라리 도망을 가서 네 혼자 잘 살으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으로 피신해서 살까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사흘 길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원적인 선택과 자원적인 능동적인 결정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순간적인 돌발적인 충성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순종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독자를 아끼지 않은 거 내가 보았고 야고보서에서는 그의 믿음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그 믿음이 결정된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는 대답과 순종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는가? 소유에 대한 내려놓음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신을 차렸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줄 거라고 그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믿음,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믿음, 언약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적어도 두 사한을 내려놓고 여기에 놔두고 그리고는 다시 산 위로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갔던 아브라함, 짐을 대신 지고 올라갈 정도로 된 사람이라면 아이가 아니라 단순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언덕길을 산 비탈길을 올라가는 짐을 지게를 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라면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번제할 양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흔적도 없습니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리아산 제단 위에 아버지가 짐을 내려놓고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아버지 설마 했을 텐데 묶고 있는 순간에 그는 한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어쩌면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을 것이고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힘센 청년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노인 아버지 밀어뜨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만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제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 그때서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양이 내란 말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라는 제물이 나였단 말인가? 그때서야 알게 되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연세가 들어서 좀 노망이 뭐 그런 생각도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아들로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말이 안 나와요. 입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몸을 움직이고 비틀려고 하지만은 몸 하나 꼼짝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그 경건한 아버지의 그 거룩한 태도 앞에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삭은 얼어붙은 채로 누워있죠. 바로 그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 아브라함의 제사. 또 하나요, 카라바조의 제사, 이삭의 희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해서 천사 한 명에게 너 모리아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올라올 건데 올라오면 이삭을 죽일 거야, 그 순간에 너가 가서 말려야 돼. 그러나 처음에는 웃었겠죠. 천사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도 없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설마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누워서 편안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칼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눈에 번쩍하는 소리와 함께 있었던 천사가 다급하게 쫓아오죠. 달려오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야 돼. 그 손, 그 아들에게는 손도 대지 마라. 너무도 다급하게 이삭도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천사가 잠깐 멈추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강절하게 이렇게 사실은 거룩하게 한 인간의 행동을 멈추게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카라바조의 그림은 겁에 잔뜩 질린 그리고 얼굴이 평온이 없는 아브라함의 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만이기도 하고 아들 이삭은 더더욱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림으로,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은 훨씬 더 평온한 그림이죠. 여기는 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지만은 또 다른 그림에는 이삭 역시 얼굴에 눈을 감고 평온한 얼굴로 있습니다. 멈추라고. 사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기 전에 이미 그는 자기를 죽였습니다. 죽였어야 아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여야만 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죽이고 나서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라고 그 아들 죽이면 안 된다라고, 아니 뭐 칼을 드는 순간에 이미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너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아무나에게나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 시험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리트머스 페퍼처럼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페퍼를 다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어떻게 해답을 적어 나갈지 너가 알아서 적어보라고.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아니 왜 몰랐겠습니까? 자 봐라, 뒤를 돌아보라고. 언제 와 있었는지, 언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숲 속에 그 산 위에 양 한 마리가 있었던 것, 이건 설명도 할 수 없지만 돌아보니까 양이 있었고 그 양을 이삭은 데리고 왔고 그 양을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양을 보면서 끌어안았을 겁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고.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더 했을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양은 제물 위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 산이 모리아 산이고 그 제단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짓고 있는 돔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전설은 지금까지 거의 신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만류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양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정작 죽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네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지만은 마지막에는 멈추라고 하셨던, 살려주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칼로 죽이셨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볼품도 없는, 사랑할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가 아직 재혼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적당히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취미생활처럼 여가선용처럼 믿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